오케이.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케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히 참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때의 도자가 이제 길도자를 쓰는 건데요. 사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표현은 우리 흠정역 표현이 아니고 조금 유감스럽지만 이 개역성경의 표현입니다. 개역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읽은 구절에 십자가를 선포함 이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이 도, 길도자 써서 도라고 표현한 이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원래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로고스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익숙한 그런 단어일 겁니다. 성경에서 한 330번 정도 쓰인 단어인데 로고스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말, 말씀, 워드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단어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제 말해진 어떤 것 또는 논의 또는 주제, 교리, 의도, 문제, 선포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거를 로고스를 번역할 때 이제 preaching of the cross, preaching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선포로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이제 ASB나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냥 로고스를 word로 번역해서 the word of the cross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아마 표준세 번역이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표준세 번역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NIV에는 또 메시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of the cro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여러 가지 이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한글의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게 십자가의 이치라고 번역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십자가의 진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이거를. 예. 좀 독특한 그러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걸 좀 소개를 드린 건데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이 원래 십자가를 선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도 이렇게 한 것은 성경의 번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제가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한자로 도 이렇게 길도자를 쓰게 될 때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물론 길입니다. 도로 할 때 그 길이에요. 그러나 그 이제 밑에 있는 의미들을 쭉 따라가 보면 그게 도라는 것이 길거리에서 만날 때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하고 다가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길도자에. 그래서 이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치 또는 도리. 이치나 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는 방법, 방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주의나 사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이 길도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십자가 교리의 가르침의 의미와 이치, 이런 이러한 어떤 뜻으로 제가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교리의 가르침의 의미와 이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요 구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관한 교리, 그러니까 십자가 교리의 가르침의 의미와 이치에 대한 것을 조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십자가를 선포함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십자가를 선포한다,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설교자들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자들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이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 해야 하는 일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또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함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 그럼 먼저 십자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는 첫 번째로 순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는 순환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환. 그래서 이때 이제 영어가 패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게 그리스도의 순환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순환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당연히 그 순환의 결과로 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결과이기도 하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2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것의 방법으로서 지금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을 선동한 게 뭐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도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수치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견디서 그 수치를 멸시했다. 그 수치받는 것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기꺼이 그렇게 수치를 수치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기꺼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기 보니까 수치였다는 거예요. 수치. 수치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지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의 의미를 첫 번째 순환이다, 두 번째 죽음이다, 세 번째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또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나무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죠. 이 나무라는 십자가가 지금 나무를 의미하는 것인데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모든 자가 저주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미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이미 기록해 놓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는 순환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고 수치를 의미하고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장식물로서 사실 몸에 달고 다닐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금도금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뭐 이렇게 하고 사실 다닐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원래의 의미 자체가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저주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이 그럼 뭐겠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순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것들이라면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의 의미는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그 순환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본다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건 좀 사실 깨림칙한 거예요. 인간적인 그 시각으로 보면은 뭐 이런 걸 얘기하나 싶은 게 이게 십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보시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아, 여기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나오고 조금만 건너뛰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 이게 두 부류가 대조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나오고 구원받은 우리라는 이 그룹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상태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지금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익숙하게 하십시다. 계속 귀로는 들으시고 손으로는 찾아보시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자, 딱 두 부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자, 멸망하는 자, 중간은 없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에 38절과 39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보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도 두 부류죠. 그렇죠?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고 또한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5장 28, 2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이 정죄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고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너무 자주 듣는 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평이한 말이고 식상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대단히 엄중한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그 영원한 상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자들이나 멸망하는 자들이나 가지고 있던 죄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지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나 멸망하는 자들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의 그 액수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했고 그것은 자기 스스로 변제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값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였냐? 그 죄값을 갚았냐 못 갚았냐에 따라서 구원 받냐 못 받냐가 결정되는데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어떤 존재의 힘을 빌어서 갚았고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갚으려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새로 태어난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 멸망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멸망하는 자에 대해서 시편 92편 7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도단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황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보면 정말 참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악한 자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저희도 다 이제 구원받은 죄인들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쉽게 모독하고 하나님의 법을 쉽게 어기면서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막 도단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멸망한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한다. 분명히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사야서 1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죄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멸망하고 주를 버리는 자들도 소멸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죄자들, 죄인들, 주를 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소멸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멸망하는 자들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잃어버려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되찾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예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잃은 양의 비유였죠. 잃어버려진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면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되찾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멸망하는 자들은 결국 어디서 멸망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불호수에서 멸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멸망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는 호수인데 물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불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잠기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불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침례와 불침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자, 성령님 안으로 잠긴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불침례를 받는 자, 불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불못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멸망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데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어리석은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잠깐 같이 보십시다. 어리석은 것이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즉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십자가 교리의 의미와 이치를 말하는 것, 십자가 교리의 의미와 이치를 말하는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대단히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그 이야기가 대단히 부조리하게 들리고 대단히 이 합당치 못하게 비논리적으로 이상한 이야기로 이렇게 들린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마인드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리석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그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이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순환을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순환을 선포하는 것, 이걸 선포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렇잖아요. 사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구출자가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순환을 당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죽음에 동참한다. 즉 그 죽음에 연합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대단히 어리석게 보이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우두머리라고 하는 분이 그냥 이 구원자로 오셔서 왕으로 오신 분이 이 개처럼 그냥 이렇게 벌거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고 죽었다는 것도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것만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단히 어리석게 보이는 이야기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만 그치고 아예 거기서만 그치고 아, 그 대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 살찐 성인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더라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조금 그래도 그 뒷부분은 조금 나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구출하러 온 자가 죽었다. 이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데 더더군다나 그것도 저주받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실패인 것이죠. 수영을 못해서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나를 살리러 왔는데 나는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 힘으로 이렇게 물가에서 빠져나왔는데 나를 구하러 온 구조대원이 헤엄을 잘 못 쳐가지고 죽었더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문제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 구원자의 죽음, 구출하러 온 자의 죽음,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 세상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2장에 보시면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본성에 속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게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게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첫사람 아담의 그런 어떤 본성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본성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철학과 세상의 논리, 이것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화하고, 이 소위 종교화하다 보면, 그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오셨을 때 22절과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는 이러한 표적을 요구하는 이러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와서 그냥 죽는다는 것이 대단히 거치는 걸림돌이 되는, 거기에 실족해서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 여러분 그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인이잖아요. 헬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그야말로 지혜예요. 지혜. 필로소피라는 단어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지혜를,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무엇인가? 십자가의 교리의 이 의미와 이치, 좀 간단히 얘기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받는 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이렇게 진보를 하기 원하시면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십자가의 도가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이다. 첫 번째, 먼저는 구원받는 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매 삶의 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예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후자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은 맛보지 못한 채 매일 기적이 찬 어린아이 상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순환을 당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이 믿고 모셔드릴 때 그때의 이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권능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신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는 이 그리스도 또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표현대로 보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표현대로는 세상 지혜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라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래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이건 뭐야 뭐 이따위 게 있어 하고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게 대단히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약에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참 이루면 좋을까 이것을 쭉 연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열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것이 힌두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뭐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붙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어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개발하는 도구로서 참선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뭐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생각해 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지혜, 그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십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2장 6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러한 그, 이 인간들의 이러한 지혜는 아무 쓸모 없게 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2장 9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신비 속에 있는 지혜고, 2장 7절의 표현대로 감추어진 지혜고, 또 9절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올 때, 아, 이거 참 귀한 거네, 이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안 드시면 제가 이 표현력이 부족한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오, 이거 되게 귀한 거네, 이런 느낌이 사실은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해도, 그냥 성경 말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도, 오, 신비 속에 있는 지혜야? 감추어진 지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지혜, 예비하신 게 그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고, 이것이 십자가의 문제야? 오, 이건 대단히 정말 귀한 거네. 이건 좀 우리가, 내가 내 평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거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갈망이 좀 느껴지셔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2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하신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지혜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모든 종교가 실패한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 이 나무 아래였습니까? 뭐였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 가부좌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내면에서 오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고아가 자기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부모에 대해서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측에서 먼저 그 고아 아이를 찾아서 전단지를 뿌리고 방송에 내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너희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분이니 얘야 내 아들아 이 전단지를 보거든 또는 이 TV를 보거든 꼭 나한테 찾아오거라 우리 집 주소는 어디고 전화번호는 어디다 이러한 것을 아버지 측에서 먼저 알려주셔야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문제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하신 지혜다. 그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단히 놀라운 것으로 여겨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2장 14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잃어버려진 사람, 즉 멸망당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지혜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문제가 십자가의 도가 이것은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죽게 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간에게 살 길을 마련하시는 그러한 지혜인 것이고 또 첫사람과 그에 속한 모든 인류가 당해야 할 그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순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표현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그 공의와 자신의 그 사랑의 문제를 동시에 만족하시는 것이 만족시키는 문제가 바로 십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사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대단히 심사숙고하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인간에게 그것을 먹는 그날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 아담을 죽이셔야 마땅한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죽이셔야 마땅한 거예요. 무한한 값을 치르고, 치르도록 죽이셔야 마땅한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빼놓을 수 없는 속성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또 영원히 죽이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십자가의 문제에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여야 되는데,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 즉 아담을 영원히 죽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담을 살리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대가를 치르면서 죽어주시고, 그 죽음에 아담이 연합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아담의 죽음으로 전가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이것이 하나님의 이 걸작품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부분을 깊이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풍성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어떤 십자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순간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 것인데, 십자가의 그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목을 쳐서 단번에 사람이 그냥 숨지게 하는, 쇼크로 바로 죽게 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분이 잘 지적했듯이 6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죽음이,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문제가 왜 한 번에 안 끝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하는 그러한 어떤 힌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두 종류의 십자가를 말씀해요. 그렇죠? 하나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가 달리는 십자가예요. 성도가 달린 십자가의 문제,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매순간 십자가를 적용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이고, 저희가 이제 오후 시간에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7장을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로마서 6장을 할 때 다뤘던 그러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평생에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안 됐으면은, 이게 안 됐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부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언젠가, 내 평생에 언젠가 한번 어느 시점에서 내 십자가로, 그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게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 순간에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여기라는 말씀.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인간 박노찬이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2000년 전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같이 내가 예수님과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즉 내 옛 육신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내 어떤 이 자아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부추겨서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이중인격의 삶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아 내가 죽었지, 아 나는 죽은 자지,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믿음을 발휘하고 그 믿음에 의지를 사용하는 문제, 이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는데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매 순간 대면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적용하는 이 과정은, 십자가의 적용은 고통스럽고도 긴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순간에 숨을 거두시지 않고 이 6시간을 십자가 위에 이렇게 매달려 계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처형의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매 순간 이렇게 십자가에 처리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부터의 이 죄의 어떤 그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죄의 정죄로부터의 죽음에도 죄의 정죄로부터의 어떤 자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적용함으로써 가능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내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를 사용하는, 그래서 그 여기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썼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 즉 십자가 교리의 그 의미와 이치에 대한 가르침 또는 선포, 이것은 멸망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잃어버려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도인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먼저 이 도에 대해서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이미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대부분이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류는 사실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조차 이 십자가의 도가 대단히 어리석은 것으로 너무나 자주 그렇게 치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도한 기독교의 특징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오셨으면 정복을 해야 되고 그 왕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뭔가 이 부요와 풍요함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번영신학, 기복신학, 신앙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기복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닫고 또한 평생 동안 1순위로서 추구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이 도를 간절히 추구하는 그 마음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738장 아까 특송했던 곡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738장입니다. 내가 아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주 택하신 길 고난 길이라 늘 항상 주와 깊은 영적 교제로 늘 기도하며 주 사랑하세 이 땅의 기쁨 버릴 때 가신 좁은 길이라 주 앞서 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 당신 꿈을 의지하여 갑니다 내 주님 사랑 내게 능력 되시니 주님만 이 십자가에 관한 이 도가 참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할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 또 그렇게 치부되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구원받고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의식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삶, 날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죽음에 연합한 그 삶을 삶으로서 우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는 그러한 삶이 이론적으로나 가능하지, 그러한 삶이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나 가능하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가능하겠냐며, 우리는 참 그러한 삶을 살아볼 엄두도 안 내고 그런 것에 관심도 안 갖고 또 의도적으로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막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반성합니다. 주님, 저희의 평생에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의미, 그 도, 그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기대하시는 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